골로새서 28번 메시지. 그리스도, 세 사람의 구성요소. 골로새서 3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메시지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 사람의 구성요소가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이르기 전에 먼저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사람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이 차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분류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육적인 것들을 말하고 혼적인 것들을 말하며 결국에는 옛사람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지체들을 죽임. 3장 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합니다. 죄 있는 지체들 속에는 죄의 법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포로가 되게 하며 타락한 몸으로 하여금 사망의 몸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지체들은 음란, 부정, 사욕, 탐심과 같은 죄악적인 것들과 동일시됩니다.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믿는 이들이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죄 있는 지체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만유를 포함한 못 박힘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정욕적인 육체에 적용합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와는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침례 때에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놓여지며 장사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3절에 따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는 그 영의 능력 안에서 수행됩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시도는 단지 금욕주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를 실행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그 영에 열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영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의 역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담 규영의 자서전을 읽어왔습니다. 이 책에는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곧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해친 바로 그러한 것들의 명확한 흔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쓴 책을 읽을 때에는 분별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책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은 도움이 되지만 반면 다른 것들은 독이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는 이러한 책들 중 어떤 책들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책들을 분별 없이 읽는 것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을 금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다 체험 있는 성도의 도움 없이 이러한 책들을 읽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까지도 어떤 성도들, 특히 어떤 자매들이 그러한 책들에 의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에 관해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처리하려는 시도로 자신에게 어떤 것도 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자신을 열고 그 영을 우리 안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효능을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금욕주의는 영적인 자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영의 넘쳐 흐름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혼적인 것들을 내어버림. 8절에서 바울은 악한 혼적인 것들을 내어버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을 앞에 구절들과 비교해 본다면 바울이 육적인 것들을 한 범주 안에 분류하고 타락한 혼적인 것들을 또 다른 범주 안에 분류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든 타락한 혼적인 것이든 간에 소극적인 것들은 모두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의 능력으로 행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림. 9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 이 옛사람 전체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옛사람의 전체 인격은 벗어버려져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침례로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침례로 장사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음. 10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잔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새라는 헬라어는 시간적으로 어리고 새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용된 본성과 특질이나 형태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낱말과는 다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분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몸입니다. 그 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분명한 이상에 따르면 새 사람은 단체적인 총체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두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더욱이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 집합적인 사람들로 창조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과 그 몸은 바꾸어 사용될 수도 있는 동의어입니다. 새 사람이 그 몸이고 그 몸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은 새 사람이 개인적인 총체가 아니라 단체적인 총체임을 강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번역들이 새 자아를 입는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새 미국 표준역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자아를 입었으니라는 번역을 채택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바꾸는 것은 성경 해석을 넘어선 것입니다. 헬라어는 사람을 의미하지 자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입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따르면 우리가 입는 것은 새 사람이지 새 자아가 아닙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자매책이지만 새 사람에 관해 말한 데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습니다. 한면으로는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또 한면으로는 새 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옛 창조에 속한 우리가 새 사람의 창조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됨은 충만한 지식에까지라는 구절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주로 우리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새 사람은 이미 영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부활 안에서 영 안에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안에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령이 우리 존재에 더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에 그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짐은 새로운 존재, 즉 새 사람을 산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사람이 우리 영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과 몸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을 대표하는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 그 몸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새 사람이 영 안에서 새 요소, 즉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요소로서 창조되었지만 또 한면으로는 혼 안에서 새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창조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생각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 창조에 관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3장 10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형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새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은 충만한 지식을 가져오며 이 충만한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5절에 있는 형상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충만을 말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충만이며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나는 우리 중 대단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지만 생각은 아직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골로새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 안에서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따라 생각 안에서 새로워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으로서만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충만한 지식이라는 구절을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종류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철학들을 받아들였습니다. 2장 8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닌 철학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표현과 충만을 따른 충만한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러한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는 정도로까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분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까지 그렇게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인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오도되고 기만되고 사치당해 왔습니다. 골로새인들은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표현을 따른 충만한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기만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따라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탈취당해왔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세 사람이 우리의 영 안에서 거룩한 생명과 성령의 요소들로 창조되었음을 봅니다. 이 요소들은 새 창조를 산출하기 위해 우리 존재 속으로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세 사람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에 대한 보다 큰 인식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상자에 든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그 우단으로 된 상자를 훨씬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의 생각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 그 반지에 대한 더 큰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반지를 가지려 할 것이고 그 상자는 던져버릴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고 감정은 우리가 생각 안에서 갖고 있는 이해와 관계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감정도 그 사랑과 함께 새로워질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질 때 감정도 자동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나 인간적인 체험에 있어서나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은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안에서 주님에 대한 합당한 사랑을 갖기 위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생각 안에 주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냉담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새롭게 됨이 더 상당히 필요하지만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케 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자라게 하고 그분을 산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간증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심은 감정에서 나오고 그 감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골로새인들에 대한 바울의 말의 중심점은 생각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골로새인들은 철학이나 그노시스교나 유대의 계명들이나 이방의 율례들에 따른 충만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충만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형상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른 충만한 지식을 가져오는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내 생각이 그분에 대한 합당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나는 그분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나이 든 사람이지만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은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분에 대해 말할 때 내 속에서는 불이 타오릅니다. 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충만한 지식에까지 발생한 새롭게 함은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인식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내 생명의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내 생명으로,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고 당신을 자라게 하고 당신을 산출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천연적인 사람도 있을 수 없음. 11절에서 바울은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그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세 사람을 말하는 거기라는 말은 세 사람 안을 의미합니다. 세 사람 안에는 어떤 천연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천연적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이나 여지도 없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를 위하는 헬라인도, 기적적인 표적을 위하는 유대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할례당이나 무할례당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할례당은 유대의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무할례당은 유대 종교에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욱이 세 사람 안에는 야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야인은 미개한 사람이고 스그디아인은 가장 야만스러운 사람들로 간주되었으며, 노예는 속박에 팔린 자들이었고 자유인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세 사람에 관한 한 우리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만을 위한 여지가 있을 뿐 어떤 천연적인 사람을 위한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심.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그분은 세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세 사람 안에 모든 것입니다. 사실상 그분이 세 사람이고 그분의 몸입니다.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자 전체입니다. 11절에 있는 마녀라는 단어는 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들이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는 우리를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성을 위한 여지도 없습니다. 세 사람의 부분인 우리는 자신을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독일인이나 다른 어떤 국민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누구누구라고 말하기조차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세 사람 안에서 마녀시고 마녀 안에 계시며 당신은 세 사람의 부분이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부분입니다. 세 사람의 각 지체와 각 부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세 사람 안에는 어떤 천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11절은 매우 강합니다. 이 헬라어를 세 자아로 번역하는 것은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세 자아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문맥에 따르면 3장 10절의 세 사람은 분명히 세 자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은 다양한 많은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온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위 세 자아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서의 세 사람은 단체적인 사람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분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며 세 사람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마녀시며 마녀 안에 계심을 보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이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마녀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충만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필요가 있으며 세 사람인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곧 세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